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신앙이 있어도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심령이 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가족상담사 김은혜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5월 둘째 주 여러분을 뵙습니다. 한 주간 신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는지요? 5월이라서 그런지 맑은 날이면 푸른 나뭇잎들 사이로 보이는 한 줄기 햇살이 참으로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신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자연의 섭리와 비슷한 듯 합니다. 죽을 것 같은 힘듦과 어려움이 막막하다 못해 때론 그 속으로 침습해지는 인생이 참으로 처절하지만큼 아프고 아플 때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속에 복음의 한 줄기 빛이 비치면 따스하고 아늑하며 기쁨과 소망이 움트는 너무나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신자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유난히 힘든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환경과 형편, 막막한 현실 앞에서도 의연히 대처하시며 웃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능력의 주님이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소망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고 계시는 두 자매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인 자매님, 소리 자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소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인 자매님, 소리 자매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자매님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씩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네, 저는 매일이 똑같은 삶이지만 그럼에도 매일 선물 같은 날들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진실에 지금에 누리고 있는 것과 가진 것에 전부 감사하다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자, 나에게 지금 주어진 상황과 형편들, 그리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는 우리 수인 자매님의 고백이 들려지는데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감사이고 은혜라는 고백이시죠.
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소리 자매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는 평소 하고 싶었던 공부를 계속 하고 있고 일요일에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한 주를 충전하는 시간을 가지거든요.
네.
그런 매주가 저에게는 너무 선물 같아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만족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 공부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예, 예배의 생활이 만족하시고 은혜라고 네. 생각하시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들이 사실 두 자매님의 고백을 들으면 나도 말씀을 마음껏 듣고 싶다.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더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신자 여러분들의 믿음의 작은 몸짓에도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을 기대합니다. 자, 신자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나눈 이야기를 잠시 기억하며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인자매님,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네, 지난 시간에는 자식이 내 것이라는 부모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요. 자기 분화가 되지 않고 불안감이 높은 부모의 미성숙한 모습이 문제와 갈등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녀들을 끌어들여 결핍되고 힘든 상황의 해결책 대안으로 삼는 부정적이고 역기능적 관계인 삼각관계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자기 분화, 개별성, 연합성 등이 없는 부모와 자녀의 힘든 모습을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인 자매님이 아주 잘 기억하시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네.
또한 관계 속에서 나의 개별성을 잘 유지하고 있는가? 나는 거절을 편안하게 잘 하나? 이런 질문을 하면서 나의 모습을 점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적절한 심리적 경계선, 그것이 바로 자아 분화인데 이것이 낮은 부모와 자녀들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정서적 융합을 원하는 모습으로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감정을 대물림합니다. 이런 자녀들은 낮은 자존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나눈 우리 이야기였는데요. 신자 여러분, 자아 분화가 낮은 부모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연약함이나 결핍된 것을 자식에게 대물림하는 모습과 자식이 내 것이라는 착각에서 부정적인 감정에 대물림을 하지만 부모는 정작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신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수인 자매님, 그것이 무엇이었나요?
네, 그것은 말투였습니다. 바로 의사소통 유형이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낮은 자존감으로 자기, 타인,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건강하지 못한 의사소통 유형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소리자매님,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요?
네, 건강하지 못한 의사소통 유형은 해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이 있습니다. 이 네 유형은 낮은 자아 존중감과 깊은 연관이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신이 어떤 유형이었는지 혹시 점검해 보셨는지요? 이 시간 잠깐의 복습을 통해서 자신의 말투, 의사소통 유형을 통해 자신의 자존감이 높은지 낮은지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수인자매님이 네 가지 의사소통 유형의 특징을 말해 주시겠어요?
네. 폐유형은 타인의 사랑과 인정을 받고 타인에게 수용되기 위하여 자신을 무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만족시키려는 행동을 한다. 감정적으로 매우 여리고 인정이 많다. 대체로 갈등을 회피하고 타인으로부터 받은 상처나 분노를 감춘다. 두 번째, 비난형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타인의 말이나 행동을 인정하는 대신 비난하고 통제한다. 타인을 무시하며 자신과 상황을 중요하게 여긴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가치 있게 생각하고 인정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표현해 주기를 기대하거나 요구가 많고 화가 난 듯이 행동한다.
네, 그렇습니다. 회유형과 비난형이었습니다. 신자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보이시는지요? 잘 들으시면서 점검하고 계시죠? 다음은 초이성형과 산만형입니다. 수리자매님이 정리해서 읽어주세요.
초이성형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합리적인 수준을 거수하면서 자기와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고 상황만을 중시한다. 표면적으로는 무감각하고 무심하게 행동하며 내면적으로는 쉽게 감정에 휘말리고 불안해하며 두려워한다. 산만형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내적인 고통을 두려워한다. 외적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을 어려워하여 자신의 내면의 역동과 외부와의 연결을 피하고자 한다. 산만형은 자기, 타인, 상황을 모두 무시하기 때문에 접촉하기가 가장 어렵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의사소통 유형이었는데요. 이 유형의 특징은요, 평상시에는 잘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갈등 상황일 때, 내 마음이 불편할 때 툭 하고 튀어나오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자매님은 어떤 유형의 모습이 많이 나오시는지요? 건강한 일체형은 일상생활 속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 상황일 때 그리고 내가 특정한 관계 속에서 이런 의사소통, 건강하지 않은 모습들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좀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두 자매님은 어떠신가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들이 자기 점검을 돕는다고 생각하시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비난형과 초이성형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데요. 우선 비난형의 경우는 가족들과의 갈등에서 네. 상대의 말이나 행동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도 네. 그 상황을 통제하고 비난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네. 나를 위해 이러한 말과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네.
지금의 내 상황과 의견을 묻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네. 왜 내가 화를 내는 이유인지를 알리고
네.
상대가 원치 않는 행동을 할 시에 따르는 갈등 문제들을 운운하면서
네.
상대를 비난하고 가로치려 하더라고요.
아, 예.
그리고 다음으로 초이성형 같은 경우는
네.
나와 타인의 감정을 무시한다기보다는
네.
상황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네.
상대에게 예의를 지켜 일관성 있게 하고 있음에도 상대의 무례함이나 이해관계의 도가 지나친다고 판단이 된다면
네.
제가 매정할 정도로 상대에 대한 모든 신경을 끊고 무심하게, 무성의하게 대처하게 되고 또 감정적으로는 분명히 안 좋고 불편하지만
네.
그래도 나의 감정 한도에서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아, 그러시군요. 네.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잘 들으셨죠? 우리 수인 자매님은 내 마음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 사실은 관계의 불편함에서 비난형과 초이성형이 나오는데 상황을 중시할 때는 초이성형이 나오고 사실은 그 상황이 아니라 관계에서 나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나는 원치 않는데 왜 내가 원치 않은 것들을 부모님이나 아니면 형제 자매가 할 때는 그것이 비난형으로 나온다는 이야기로 제가 이해가 가는데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사실은 나의 언어 의사소통 유형을 점검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소리자매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좀 해유형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네.
대인관계에서 어떤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것이 그런 관계를, 그러니까 갈등이 생길 때 좀 타인의 그 어떤 말이나 이런 거에 상처를 받고 좀 그런 경우는 그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얘기를 하면은 했을 때 뭔가 수용받은 경험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안 하고 어차피 내가 말해도 너는 잘 공감하거나 인정을, 그러니까 수용 안 해줄 거야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유형에 가까운 것 같아요.
네, 아 그러시군요. 그런 회유형의 나를 보면 사실은 거기 회유형에서는 나보다는 타인과 상황을 중시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회유형을 하고 있는 나를 보면 마음이 어떠세요, 소리자매님?
저는 좀 억울할 때가 좀 있긴 하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은데.
네네.
그래서 좀 최근에는 좀 저의 감정을 그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좀 표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잘하시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자, 두 자매님의 나눔처럼 나 자신은 어떤 상황일 때 또는 어떤 관계에서 어떤 의사소통 유형이 나오고 어떤 모습으로 대처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아픈 상처를 조금씩 안고 살아갑니다. 일종의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어기제로 회피하거나 무시하거나 또는 하고픈 욕구를 외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정서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일종의 정서적인 단절을 시도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서 자기 분화가 낮은 부모로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모의 모습은요, 때론 때를 쓰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종종 보일 수 있습니다. 덩치만 큰 성인아이가 바로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인데요. 부모가 어른이라는 착각의 주제로 오늘은 신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례를 통해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인 자매님 다음 사례를 읽어주세요.
여보, 나는 당신의 아내이지 누나나 엄마가 아니야. 부부 싸움 끝에 민지 씨는 결국 오랫동안 마음속으로 벼르고 있었던 말을 꺼냈다. 남편보다 3년 연상인 민지 씨는 결혼 5년 차이다. 주변에서는 젊은 남자와 사니 좋겠다며 호기심 반, 부러움 반이지만 민지 씨는 마음이 편치 않다. 남편은 사남매 중 막내로 누나만 셋이다. 귀한 아들이었기에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와 누나들의 보호와 배려 속에서 살아왔다. 지금도 여전히 어머니와 누나들을 동생을 끔찍이 아끼고 받들고 산다.
두 사람은 대학 시절에 만났다. 여자가 연상이라 남편 집에서 반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의외로 크게 개의치 않았다. 하지만 민지 씨는 남편과 살면서 어느 순간 남편에게 아내인 민지 씨는 누나나 엄마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남편은 자기 일과 자기 취미 생활에만 몰두하고 아이들과 아내인 민지 씨를 위해서는 애써 시간을 쓰려 하지 않았다.
아내인 민지 씨는 이런 남편이 야속했다. 한편 남편은 매사에 아내가 자기만 이해해 주기만을 바랐다. 자기가 바라는 것, 하고 싶은 것을 알아서 챙겨주고 자기가 싫어하는 것은 알아서 해결해 주기를 원했다. 그동안 가급적이면 이런 남편의 요구를 다 들어주려고 했다. 그러나 결혼 생활 5년이나 지속이 되었고 남편은 전혀 변할 기색이 없었다.
네, 그렇습니다. 마치 동생처럼 또는 아들처럼 자신에게 기대기만 하는 남편의 모습에 아내인 민지 씨는 지쳐갔습니다. 선생님, 저도 남편의 보호와 사랑이 필요한 여자입니다. 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언제까지 일방적으로 남편을 돌봐야 되는지, 예, 낙심한 아내의 외침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린 시절부터 익숙한 누나와 남동생과 같은 관계를 재현해보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짐작하실 수 있을까요?
남편이 연상의 여자인 민지 씨를 아내로 선택한 것은 무의식적으로 어린 시절에 익숙한 누나들이나 엄마와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늘 보호받고 돌봄을 받아온 남편은 배우자에게도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남편은요, 자신이 먼저 적극적으로 사랑을 해주고 챙겨주어야만 한다는 그런 여성과는 결혼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남편의 심리 밑바닥에는요, 누나와 같은 자기를 감싸주고 챙겨주는 여성에게 끌릴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의존적인 가족관계, 즉 어머니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는요, 부모로부터 자녀들을 독립과 분리를 시키는데 어렵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결혼은 분리와 독립을 전제로 하는 것이 건강한 결혼 부부관계가 되잖아요.
네.
그런데 앞 사례의 민지 씨 남편은 그렇지 못한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족치료사 보혜는요,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이 탄생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것이 무엇인가요?
네, 그것은 바로 분리와 독립입니다. 결혼한 두 남녀가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고 분리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부모와 안정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분리와 독립을 이룩한 두 남녀만이 행복한 결혼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말합니다.
선생님,
네.
그러면 어떻게 자녀가 부모로부터 분리와 독립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자리요.
네, 참 좋은 질문입니다. 분리와 독립은 부모가 자녀를 떠나보낼 때 가능합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분리와 독립할 때 그 열쇠는 부모가 쥐고 있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부모는요, 어린아이처럼 자녀들을 떠나보내지 못합니다. 앞서 말한 가족주의 안에서의 삼각관계는 특히 더 분리와 독립이 어렵습니다.
부모가 자신들의 결혼 생활에 여러 가지 부부의 문제나 힘듦을 자녀들을 통해서 풀려고 하면 자녀는 더 이상 자녀로 존재하지 못한다는 것처럼 앞 사례의 남편은 부모로부터 누나, 엄마로부터 정서적인 독립이 전혀 안 된 덩치 큰 아이인 것 같습니다. 엄마만 의존하는 남성, 아빠만 의존하는 여성이란 말이 바로 이런 덩치 큰 성인 아이를 말하는 것이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성인 아이입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요, 관계에서 부모와 정서적으로 너무 밀착되어 있기에 심리적으로 떠나기가 어렵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부모 역시 자녀가 자신을 떠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정서적인 독립은 본인들이 더 이상 아들, 딸의 역할만을 갖고 있지 않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행복한 자신들의 삶을 만들어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이 바로 부모로부터의 진정한 분리와 독립의 과정입니다. 앞 사례의 민지 씨의 남편은 내면적으로 부부와 부모 대기를 거부하고 사랑만 받고 아무런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아이 상태로 남아있으려는 자신을 설득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마음속으로 다짐해야 합니다.
선생님,
네,
무엇을 다짐하나요?
네, 우리 같이 한번 다짐해볼까요? 시작!
이제 저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아내이고 남편입니다. 저는 저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심리학자 비버리 엔젤이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우리는 태어날 때 이미 선함과 강함 그리고 현명함을 갖고 태어났다. 다만 어렸을 때 우리가 길러진 방식 때문에 또는 부모가 우리에게 주었던 왜곡된 의미 때문에 그런 능력과 단절되었을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내면의 힘이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나의 부모와 헤어지지 못하고 성인 아이로 살아가는 것은 부모가 어른이라는 착각을 가져옵니다. 성인된 우리들은 자신의 원부모와 관계를 스스로 다시 정립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저의 부모님을 생각하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도 막상 부모님의 변화되지 않은 모습이 저를 힘들게 하는 것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더라도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을 시도하려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제 주변에는 원가족에게 받은 상처로 부모님과 인연을 끊고 지내거나 괴로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처음에는 부모가 자신에게 사과를 해주기를 바라지만 이제는 사과조차도 기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의 부모가 아무리 자신이 겪은 어려움이나 아픔을 이야기해도 자신을 별난 사람 취급을 하고 오히려 자신을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는 모습에 결국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선택한 방법이네요. 용서를 하기로 한 것일까요?
글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수인자매님? 나의 힘듦을 부모님에게 아무리 이제 얘기를 해도 부모님이 나의 힘듦을 듣지 않고 별난 사람을 취급한다면, 그리고 수인자매님을 오히려 비난한다면 혹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용서가 가능할까요?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를 이해를 해보려고 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엄마의 삶을 다 보고 자란 저로서 그런 얘기를 할 엄마의 마음이나 심정을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하고, 그게 좀 도가 지나친다고 할 경우에는
네,
제지를 할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혹시 엄마에게 나의 힘듦이나 어려움을 얘기했는데 엄마가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했던 어떤 기억들이 조금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런 것들이 상처로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으신가요?
예, 가령 어떤 게 있냐면요. 네. 저의 기준에서는 아무리 부러운 거 없이 살았다고 해도 그게 행복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한 삶을 살게 해줬는데 왜 행복하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러움 없이 산 거하고 행복하지 않았던 거는 다른 문제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엄마는 그거를 이해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수인자매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은 다 다르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풍족하게 해줬는데 너는 왜 행복하지 않아?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내 행복의 조건은 그게 아니야, 엄마? 라고 해도 이해가지 않고 수용하지 않는 엄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맞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소리자매님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부모님이 나의 아픔을 이야기해도 나를 별난 사람을 취급하고 오히려 비난을 했을 때 부모님과 등지고 인연을 끊는 사람들이 사실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은 나를 보호하고 싶은 부분에 있어요. 소리자매님, 이거에 대해서는 이것도 용기라고 혹시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저 뭔가 관계를 단절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경우에 다시 한번 언젠가는 그래도 받아들이겠지 하고 계속 노력하는 것도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잘 두 분이 나눠주셨습니다. 용서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부모님과 등을 지는 것, 뭐 인연을 끊는 것, 이것도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신자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부모라고 해서 다 어른은 아닙니다. 부모도 아플 수 있습니다. 부모인 나도 성숙하지 못한 여린 사람입니다. 과거의 상처로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온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행복한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나부터 내가 어른이라는 착각에서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아 알았을 때 변화를 위한 기회입니다. 건강하고 단단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있는 상처받은 어린아이를 외면하지 말고 정말 괜찮냐고 물어봐 주셔야 합니다. 내 안에 울고 있는 아이를 알아봐 주는 것이 나를 행복의 길로, 그리고 나를 건강한 부모로, 나를 어른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북조선 신자 여러분, 이번 주 한 주 우리 한번 노력해 볼까요? 부모인 내가 어른이라는 착각을 버리고 내 안에 울고 있는 상처받은 어린아이에게 정말로 괜찮냐고 물어봐주는 시간이 많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만나. 안녕하세요. 북조선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만나 백호 목사입니다. 은미 자매님과 사라 자매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은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네. 우리 먼저 찬송으로 오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전에 찬송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합니다. 찬송을 부름으로써 묵상이 단순히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오늘은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의 가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찬송의 고백처럼 주와 같이 길을 가며 동행하는 북에 계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미 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세요. 오늘도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에 있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시편 119편 113절부터 128절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말씀을 들으실 때 오늘 말씀의 주제나 내용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두 마음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운신처여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을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 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끗케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피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다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을 잘 살펴보면 119절처럼 오늘 시편에서 온통 세상의 모든 악인들 속에서 시인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말씀에서 악인들에 대한 서로 다른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 번씩 좀 하나씩 찾아보면서 말을 해보면 좋겠어요.
네, 113절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네, 115절 행악자들이라고 말하고요.
118절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
119절 악인들.
네.
121절 박해하는 자들.
네.
122절 교만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표현들을 근거로 해서 지금 악인들은 시인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도 정리해보면 좋겠는데 이렇습니다. 지금 악인들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 세상에서 불의를 행하며 사람들을 속이고 착취하고 공격해요. 그로 인해서 시인은 경제적인 파탄에 이르기까지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 시인은 세상에 홀로 남은 듯 싶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어느 하나 의지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악인들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렇죠. 잘 보셨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어떻게 하나요?
네. 시인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기로 결단합니다. 114절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네. 시인은 하나님이 모든 악인들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실 은신처와 방패가 되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122절에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해달라고 얘기해요.
보증하다라는 건 무슨 뜻인가요?
한마디로 누구의 보증인이 되어주는 건데 다른 말로 책임지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책임져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네요.
그렇죠. 시인은 그 정도로 지금의 삶에 어느 하나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시인은 더 나아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자신의 상황과 삶에 개입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124절에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행하사라고 기도하고 126절입니다.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네,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이다. 일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인은 자신의 삶의 모든 소망과 의지를 하나님께 두었으니까 하나님 지금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건데 혹시 우리 두 분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난 지금 진짜 어느 하나 의지할 것이 없네 라고 혹시 느낄 때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젊어서 그런지 몰라도.
있죠.
있구나.
네, 속상한데 마음을 이렇게 열고 막 이렇게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정말 속상할 때 누구에게 말할 사람 없고. 그래요. 그건 맞습니다. 네, 우리 살아자면은?
네, 저는 지금은 없는데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생겨났을 때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혹시 근데 그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요즘에는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예전에 남조선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종종 했던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인가요?
네. 이런 말이었는데, 교회 다니면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그래서, 혹은 가족 중에 혹은 친한 친구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교회 다닌다고 해서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인가요?
한마디로 교회 다니면 쌀도 안 나오고 밥도 안 주는데 왜 다니냐라는 거야.
결국 교회 다니는 것이 아무 도움도 안 된다는 말이네요.
네, 맞아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 우리 인생에서 어느 하나 의지할 것이 없을 때 막막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의지하는 것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 붙드심이 필요해요.
붙드심이라고요?
네. 악인들의 불의와 착취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들의 속임수로 인해서 고통을 받아요. 시인이 당하는 이런 시련은 어목합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믿음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시인의 믿음이 위험합니다.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시인을 붙들어 주셔야만 합니다. 시인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야 돼요. 116절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또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군요.
네. 우리가 여기서 꼭 봐야 될 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또 오늘도 여러분이 주님을 떠나지 않고 있다면 꼭 기억해야 돼요. 그것은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험악한 상황에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혹은 이 순간에도 방송을 듣고 있을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과 성도들의 믿음은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이 순간에 우리와 그리고 또 북에 계신 성도들께서 여전히 주님을 붙들고 또 따르고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증거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다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믿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말씀이 필요해요. 우리 114절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여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시인은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 방패시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 주의 말씀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왜 주의 말씀을 바라본다고 할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은데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 방패시라고 했으면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텐데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바라본다고 하거든요. 아, 왜 그랬을까?
글쎄요. 왜 그랬을까요?
주의 말씀에는 무엇이 있나요?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와 지켜주심의 약속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데가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를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 그래서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겠다고 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 말씀을 항상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도 오늘 방송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주간에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을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암송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붙들어줄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마지막으로 경건한 두려움을 갖는 것이 필요해요. 질문 하나 할까요?
어떤 질문인가요?
네, 만약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을 때,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몰랐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몰랐다면,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반적으로 이거를 그 일반화 시키기는 좀 그런데 저는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살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요. 우리 사라지면 어떨 것 같아요?
네. 저도 비슷할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믿음도 가질 수 없다면 참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또 뭔가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의지할 수 있는 뭔가를.
의지할 수 있는 뭔가를.
네, 네. 찾거나 만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시인은 순금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인이 주님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119절입니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 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네.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붙들고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인은 순금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며 사는 것이었어요. 그게 더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자가 되려면 경건한 두려움이 필요해요. 그것은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구나. 그렇게 될 때 그러한 경건한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붙들게 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라는 증거가 무엇일까? 그거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님을 떠나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는 사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혹시 우리 두 분은 요즘에 은혜가 되거나 순종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까요?
네, 저는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야곱의 축복
너무 은혜를 받죠. 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나의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라는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맞아요. 그런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 우리 사라자매는 네.
네, 저는 말씀 중에 아가서 말씀인데요. 그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최근에 저한테 너무 위로가 되고 이렇게 낭망하고 있을 때 같이 가자 그리고 속상해할 때 손님이로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어서 참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고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붙드는 것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라는 건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시인의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의지하는 자 되기 위해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순금보다도 더 귀하게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경건한 두려움을 갖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의지하는 자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도 말씀을 들으실 때 마음에 와닿는 단어와 구절에 색칠하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두 마음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여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을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아멘. 네, 그래요. 그러면 우리 각자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 그리고 우리의 나눔 속에서 새롭게 깨달았던 내용 있다면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저는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라는 말씀인데, 먼저는 그 성경에 네, 하나님의 그런 증거들을 볼 수 있었고, 좀 작게는 제가 그 증거의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본인이 증거 중에 하나다.
네, 제가 자꾸 이렇게 변하고 가니까,
변화가 되니까. 야.
네. 그리고 목사님께 여쭙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아, 긴장된다. 네, 대답을 해줘야 될 텐데.
그 증거가 제일 많이 그 수록되어 있는 성경의 그 부분을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잠언을 네, 다른 분들이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잠언은 꼭 읽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뭘까요?
일단은 저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거겠죠, 그죠?
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증거.
네.
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은미자매가 변화되는 걸 보면 진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네.
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네.
좋은 적용이에요. 좋은 적용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이렇게 볼 수 있는 성경은 어딜까? 그래도 66권 중에. 이게 되게 원론적인 대답일 수 있는데 성경 66권 다
4일 다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
왜냐하면 성경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 그렇다라고 아... 조금 이제 원론적인 대답이고 또 재미없는 대답이
아닙니다. 한번 또 읽어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유. 그래요. 우리 살아자면은 네, 어떨까요?
아, 네. 저도 말씀 중에 은혜가 참 있었는데요. 주는 나의 은신처여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그 고난 속에서 결국에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결국에는 지켜주는 거잖아요. 하나님만이 은신처고 나의 방패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밖에 바라볼 이가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었고 결국에는 내가 피할 바위는 하나님뿐이시구나라는
하나님뿐이시구나.
네, 그런 마음을 좀 가지게 되어서 참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어쩌면 지난번에 우리 사라자매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많이 훈련되었고 사실 배웠다라고 했던 고백이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그런 사라자매에게 진짜로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또 은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더욱. 네, 그래요. 오늘 묵상을 어떻게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주님의 붙드심으로 평생 주님과 함께 있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 저의 삶에 개입하시고 주관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나의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피할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북에 계신 성도님 한 주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는 은혜 아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만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매일 만나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만나.